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한계 상황 속에서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한계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느껴지거나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고 막혀 있다고 느껴지거나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내가 처한 상황이 도무지 바뀌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힘을 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를 했었죠.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무엘상 29장 6절 말씀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을 역전시켰을 뿐 아니라 더 넘치게 돌려받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사건 이후에 멀지 않아서 드디어 다윗은 약속받은 지 십몇 년 만에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마찬가지로 이제 비행기를 타보시면요, 비행기가 막 활주로를 달려갈 때 뭐 어떨 때는 막 덜컥덜컥 떨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막 괜찮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이제 비행기가 싹게 떠서 날아오르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기 바로 전에가 가장 큰 이렇게 저항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과 높여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때에 가장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때 가장 큰 저항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제 비로소 오게 되었을 때 드디어 그것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바로 전에가 가장 큰 저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보면은 뭔가 갑자기 좀 이제 드디어 참고 참아서 겨우 견뎠는데 이제 뭔가 좀 이루나 이제 뭔가 좀 보나 이제 뭔가 좀 받나 했던 그 순간에 그냥 이제 다 포기하고 싶은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제 다 왔구나. 이제 저 코너만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이제 그 공급이 응답이 이르렀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은 약간 그런 이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프라미스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프라미스에 대한 프로비전이 있다면 그 사이에 항상 프로블럼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냥 프라미스를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응답, 프로비전을 공급을 주시면 되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건데 항상 그 사이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이 있더라는 거죠. 광야가 있더라는 겁니다. 왜 문제를 주시는가? 그냥 주시면 이제 배가 아프셔서 그런가? 하나님 주시는 건 다 은혜고 공짜라면서 사람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시는 건가?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 들 수가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바로 그 약속에 대한 응답을 주지 않으시고 무엇인가 그 약속과 정반대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그 문제와 광야가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모습으로 준비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냥 덜컥 축복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받는 축복,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 그것만큼 참 힘들고 또 어려운 삶이 없습니다. 내 자신도 비참해질 수 있고요. 또 나에게 주신 그 어사인먼트, 그 축복을 가지고 섬기기 원하고 영향을 끼치기 원하시는 그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에도 비참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비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거죠. 지난주에는 그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다 아는데 막상 그 순간이 되면은 참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그냥 엎드리면 되는데 내가 지금 엎드리고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누구라도 만나고 다녀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누구에게라도 가서 손을 내밀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뭔가를 수습해야 될 것 같아. 해결해야 될 것 같아. 그 마음 자꾸 오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다른 것에 내가 의지하지 않는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손해와 피해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겠죠. 오히려 그런 상황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망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자꾸 그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두 가지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많은 오해들이 우리에게는 있죠. 그러니까 저마다 안경들이 있습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같은 설교를 해도요, 어떨 때 보면은 어떻게 이것을 저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이 말씀을 저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해도 그렇고요, A라고 이야기해도 항상 B로 이렇게 듣는 경우들도 있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겁니다. 사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혹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하고 내 생각과 틀에 거기에 끼워 맞춰서 들을 때가 많죠.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A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B에 대한 근거로서 둔갑시킬 수 있다는 거죠. 내 생각과 틀에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자기 합리화로 사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꾸 연습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정말 적나라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와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시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고통스러운 회개가 되었던, 아니면은 참 어려운 용서가 되었던, 참 가슴 떨리는 그런 믿음의 순종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또 말씀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내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고백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신지, 과연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양심껏 바라보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에도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오직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하려는 것이라. 믿음과 오래 참음 모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누구를 믿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도 커지고 또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했죠.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졌음에도 내 자신이 흔들리거나 약속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오래 참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오래 참지 못하는가? 바라는 것이 기대했던 때에 오지 않기 때문이죠. 기다리는 과정이 혹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 말씀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가지라. 그리고 인내하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오늘 나누자면요. 그냥 그 인내하는 시간을 버티는 시간으로만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버티는 삶,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많은 경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이라기보다 내 욕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받는 것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사로 부르시고 의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특별히 선교지에서 변변한 의료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다. 그렇게 한번 쳐봅시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고 부르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의사가 되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의대에 가려면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가서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우리가 의사 자격증 따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의사 가운만 입은 의사가 아니라 실력이 있는 의사죠. 그러니까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의대 졸업하면 땡이겠습니까? 경험을 쌓고 좋은 병원에 취직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존경받을 수 있는 실력과 경험과 인품을 쌓아가야 되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목적대로 또 주신 그 약속대로 내가 의사로서 의술을 펼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돕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공부가 좀 힘들다고 맨날 스트레스만 잔뜩 받으면서 의대 진학을 위한 준비를 막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께 그런 사명을 받았어, 약속을 받았어 라고 하지만 공부는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싫은 소리도 듣고 막 시간만 가죠. 그걸 가지고 내가 약속을 받기 위한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가까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공부는 하지 않고 맨날 술만 마시고 파티만 하고 다니다가 성적이 잘 안 나와가지고 중도에 잘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 그럼 그게 인내해야 될 고난과 시련입니까? 아니죠. 내 미련함과 게으름에 대한 합당한 결과입니다. 아, 그러면 목사님이 생각하는 시련과 인내는 뭐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요. 의대 공부를 하는데 나는 교회를 다녀요. 예배만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섬기고 또 리더로서 그렇게 섬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시간이 더 부족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집중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나가는 거죠. 그걸 가지고 고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학비가 그러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막 내가 지금 공부는 해야겠는데 학비는 늘 부족하고 그 때문에 막 하나님한테 원망하면서 하나님 이럴 거면 왜 나에게 의사가 되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까? 왜 나를 의대로 인도하셨습니까? 책임져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막 그러고 막 혼자 좌절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뭐 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저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은 그걸로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지나고 보면은 나의 수입은 항상 그것이 안 되었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그 응답을 받고 나가는 거죠. 선교지에 가서 돕는 것이 원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여력이 생길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은퇴한 후에 내가 우주 선교 나가겠다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단기 선교를 통해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경험과 안목을 키우고 구체적인 방향들을 살피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결국 남들보다 좀 뒤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내가 기꺼이 지불해야 될 대가로 여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가는 거죠. 지금은 늦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경험과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고 또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쟤는 축복해 주셔. 이상하게 문을 열어주셔. 딱 그 타이밍에 1년 더 일찍 졸업했으면은 열리지 못하는 길이 1년 더 늦게 졸업했기 때문에 막 열려지게 되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아 쟤는 뭐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버티는 인내 혹은 나의 미련함과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주신 약속대로 말씀대로 늘 붙잡고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나가다 보면 그것이 막 그냥 버텨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아니라 그 작은 순간순간 하나도 하나님께서 크고 작게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간증들을 주시는 순간들로 채워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베트남 선교를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같이 갔던 한 자매입니다. 영어대학부 원들하고 제가 함께 인솔를 해서 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대학생인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제 2세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자매가 베트남으로 어떤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대요. 그리고는 이 자매는 매년마다 여름이 되면은 단기 선교팀과 함께 베트남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공부도 그와 관련된 것으로 베트남에 가서 그들에게 유익할 수 있는 것으로 전공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그냥 귀하더라고요. 대학생인데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은혜 받고 선교사로 서원했습니다. 혹은 베트남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막 하고 막 그 순간 발끈해가지고 잠깐 좀 기도하고 한번 뭐 거기 단기 선교 갔다가 그 다음부터 시들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 매년마다 거기를 가면서 베트남에 대한 마음과 안목과 또 구체적인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으로 부르시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살피고 나가더라고요. 나이는 어리지만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싸움을 다 싸운다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싸움을 알고 그것을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택했다면 끝까지 그것을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작 하다 보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 못 따랐는데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